오늘 본문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귀로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쉽게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나온 우리들도 각자 이렇게 개인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인 성경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잠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종이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쇄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책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읽어주는 그 말씀이나 레위 사람들이 암송하여서 구전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세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면 다음 기회까지 참아야 되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또 안 되겠죠.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묵상이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곱씹어보면서 이것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음식을 입에 탁 물고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씹어보면서 아 이런 재료를 썼구나, 아 이런 맛이 나네 하고 세미하게 음미해보는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을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눌 때에 정한 동물의 특징을 하나를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뽑고 있거든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키우는 소를 보면 소가 여물을 이렇게 씹어 먹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위에서 다시 뱉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씹는 것이 되새김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먹고 듣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실까?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과정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되새김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꺼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한 번 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깨닫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것, 거기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듣기를 즐거이 했으면 그 기록된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희귀한 시대에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이나 혹은 그 어떤 성전이 있었던 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산간 지역 같은 데서는 레위인이 직접 찾아가서 혹은 거기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가르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화면 몇 번만 터치하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에 대한 설교도 수백 편이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사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시간과 장소를 좀 떼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중에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안 바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은퇴하면 안 바쁠 것 같지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은퇴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다 하루 루틴이 있어서 다 바쁘시더라고요. 다 바빠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바쁘고요, 직장인들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그냥 보내면 그냥 말씀 봐야지라고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절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헌신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짧은 구절이라도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큐티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한 5분 안에 밥 먹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다 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데 빨리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읽기 해치웠다 식으로 막 읽어가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새벽 예배 때 저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이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저희가 나가거든요. 하루에 10절에서 한 15구절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이상하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한두 구절 정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구절들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서, 아, 오늘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좀 새기고 가야겠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네, 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완벽하게 암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략적이라도 그 말씀의 메시지와 진리를, 그 원리를 뽑아가가지고 하루 동안 마치 소가 여물을 먹어서 다시 그것을 꺼내서 되새김질하듯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대하는 네 가지 태도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귀로 말씀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시시때때로 꺼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거기서만 또 끝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이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라는 여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사용된 이 속이라는 이 단어는 배를 가리켜요. 우리 신체의 배. 근데 인간의 욕망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것을, 말씀을 너의 이 욕망이 머무는 곳에 보존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하라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냐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암송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 암송하고는 이 비할 바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창세기 1장도 사실 다 암송 못하는데 창세기 그 50장이나 되는 거 전체 암송하고 신명기까지 암송했으면 사실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는 거죠. 머리로서 말씀을 많이 이 암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참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8절 말씀처럼 속에서 보존하라는 것은 이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묵상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볼까 하고 그 말씀을 손과 바로 수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잠언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피라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을 먹었으면 이 말씀을 꺼내서 그럼 오늘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오늘 한번 도와줘 볼까? 아 그래, 저 아무개 씨, 저 아무개 선생님, 혹은 오늘 내 가게를 찾아오는 저 아무개 고객,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이런 뭐 과자라도 아니면 빵이라도 하나 놔줘야겠다.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내가 정말 만나기 좀 껄끄러운 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전화라도 한 통화 해봐야겠다, 이렇게 삶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은 삶으로 살아낼 때, 나타낼 때 진정한 말씀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했어요.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냈어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바로 네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말씀을 입으로 가르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엇이 우리의 입술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묵상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내 입술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네 가지 태도를 배웠어요. 처음에 말씀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요? 귀로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짧은 본문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단계,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 속으로 잘 보존하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작은 것이라도 적용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전파하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 그랬어요? 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다고 해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할 때 그냥 어떤 막 직통 계시로 주님이 막 주시는 감동 막 그런 거를 구하기보다 정말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오늘 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위로하시려나,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 혹시 오늘 내가 읽고 내가 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깨닫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8절부터 17절, 18절, 19절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본문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잠언이 넘어가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벌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보면 약한 자가 약하다는 이유로 그의 물건을 훔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괴롭혀도 아무도 나무랄 만한 사람 없으니까 막 한 대 치고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 물건 훔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성문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역전이잖아요. 그 서울역 앞에 이런데 사람들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한 푼 줍쇼해도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곳에 늘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22절에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힘들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돌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힘들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너희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할까?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의 밥 한번 사주는 게 예수님 하나님께 식사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좋은 옷을 한번 선물해 볼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헐벗은 사람 입혀주는 것이 주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아픈 사람 병문안 찾아가고 외로운 자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24절, 25절, 두 구절 말씀 주제가 한번 또 바뀌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가까운 분들 중에 쉽게 막 버럭 화를 내는 분들 있으시죠. 영어로 우리가 short temper라고 그러는데요. 별거 아닌 일 같은데 막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막 언제 화를 낼지 몰라가지고 막 상대편이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다혈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그 분노한 가운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순간적인 그 분노를 조절 못하다 보니까 화를 조절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때로는 막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가시 같은 그런 날카로운 말들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24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막 깜짝깜짝 놀라고 아우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지?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나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를 품고 성급히 화를 내는 자랑 같이 지내다 보면 곁에 있는 사람도 물들여버립니다.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작은 일에 분노를 품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지내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것을 뭐 수치적으로 다 재서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까지가 당신 땅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을 큰 것을 하나 갖다 놔서, 아니면 장대를 긴 것을 하나 땅에다 박아놓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시를 해놓은 게 지게석, 지게줄, 지게막대인데, 이것을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자꾸 그런 내 땅을 좀 넓혀놓으려고, 여기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네, 그럼 여기까지만 지게석을 옮겨놔서 내 땅 삼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본다고 해서 그렇게 거짓된 마음 행하고 속임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대하는 그 네 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다양한 이 주제, 우리가 날마다 10절에서 한 15구절 성경 본문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두 구절이라도 꼭 가슴에 오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겠노라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으니, 날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것을 묵상하여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을 가득 채워 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또 전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곧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